고린도전서 2장 17절부터 3장까지 2장 17절부터 3장 마지막 절 13절까지 함께 남자 성단절 여자 성단절 교독합시다. 자, 17절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모든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으니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오늘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구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것 더욱 넘나나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그 말씀 서둔가 중반인가 그 종교개혁이 올해가 500주년이라 했는데 내년이 500주년 1517년이니까 예, 내년이 올해부터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예, 제가 올해로 잘못 보고 말씀을 드린 걸 수정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안의 국회 선즉 8절 3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조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6개월 남짓 있다가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그들을 비방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간질이 시작되어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책임한 자다. 그 교회를 놔두고 떠나다니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떠났구나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증이죠. 반론이고 너희가 오해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라 라는 식의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주 단기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그들의 태도에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들은 대단히 과격하게, 과감하게 그동안 모든 믿은 걸 포기하고 돌아서는 아주 거의 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온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제2의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곧바로 핍박이 오고 방해가 와서 불가피하게 이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물론 드로아에서 합류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까지 더한다면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어요. 바울은 어떻게든 다시 이 데살로니가를 돌아가야 된다는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구절 보면은 대단히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내가 다 해보았다 이겁니다. 잠깐 우리 지도를 지난 시간에도 봤나요? 한번 보면 거기에 좀 덧입혀서 여기가 예루살렘 있죠? 이쪽쯤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에서 또 모든 전도 여행이 출발을 하면서 여기가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이쪽 지역이 이제 빌립보 이제 이 전체 여가 지중해고요. 여가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이제 이쪽이 터키죠. 터키 지금의 터키 이쪽이 이제 그리스. 이 현재 도시 현재 지도니까 이렇게 명칭들이 다 현재로 나왔고 이제 이쪽 부분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시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고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라인을 보면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영역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이쪽 고린도를 포함한 이쪽이 아가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분명히 바울은 이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이쪽 지역으로 터키 북부 지역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쪽 사역은 성령이 막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막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갔고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갔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방해받고 바로 이쪽 베레아로 넘어갔죠. 이 베레아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베레아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개역 개정에는 그것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보면은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표준 세변역인가 거기에는 더 고결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아무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바울의 가르침을 상당히 젠틀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 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헬라의 남자들이 유력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하죠. 바울 일행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폭력과 강압적으로 방해하니까 베레아에서 믿었던 이제 신자가 곧 바로 된 그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만 데리고 급히 이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울을 보디가드를 해요. 혼자 보내지 않고 바울을 보디가드 해가지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곳 아테네로 같이 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무사히 바울을 내려주고 이제 다시 돌아가요. 이 형제들은 배를 타고 갔는지 육로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바울 혼자 이렇게 빠져왔죠. 여기에 지금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 뭐 누가까지 포함하면 그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보디가드 했던 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속히 이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이쪽으로 아테네로 내려오게 하라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17장의 정보로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홀로 아테네 사역을 해요. 아테네에서 지금 이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신상들도 보고 막 이렇게 아테네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철학적 논쟁도 벌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혼자 힘든 상황 가운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들이 안 오니까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역을 할 때 고린도에 마침 저쪽이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 크리스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쪽에 왔었고 여기에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나왔을 때부터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온갖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혔어요. 근데 이때의 막힘을 이 바울은 사단이 막았다라고 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아까 이쪽 사역을 막았던 것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쪽 사역은 사단이 막았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이게 성령의 사역인지 사탄의 사역인지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감기만 걸려도 이건 귀신 들렸고 사탄이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픈 거와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감기 걸리거나 어떤 질병을 얻는 거는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되죠. 바울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게 곧 사탄의 이제 전략이었고 방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게. 어쨌든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듯이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됐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대단히 그 자신의 열정과 사랑을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혼자 아테네 사역을 했고 고린도에서 이 마게도냐로부터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서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이러므로 예, 여기서 보면 이미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아덴에 들어와서 아덴에 이제 들어온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온 건 아닌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표현이. 그래서 여기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건 이제 바울이 썼으니까 이게 정확할 텐데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걱정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분명한 목적이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명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본문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냐. 2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왜냐하면 이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쭉 보면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마였는데 그 환난이 이미 너희에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5절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다. 예. 집사님 이제 마이크를 이걸로 전환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목적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너무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굳건히 이렇게 서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게 두 번째 이유고, 그보다 더 앞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오면 대단히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못 가지만 자기를 대신한 디모데를, 아들을, 믿음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낸 이유는 너무 자기가 지금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내가 거기 있을 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임한다로 가르쳤는데 이미 그곳에 환난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과연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했었고, 혹 내가 그곳에 가르쳤던 이 모든 복음의 가르침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헛것이 되지는 않을까. 이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그들의 신으로 돌아가버리면 믿음이 헛것이, 이 복음 전함이 헛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걱정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분명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 디모데와 신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4장, 일단 4장을 펴놓고 이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에게 왔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 걱정과 달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본문의 7절, 아까 미리 넘어갔는데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세요.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폈냐면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우리 고린도의 상황이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대요. 우리가 4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정처가 없고, 예.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그의 복음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이 부분, 이게 먼저 등장하는 걸 보면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대단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그에게 지금 고린도의 그 사역도 만만치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생각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궁핍, 특별히 궁핍을 고린도 전서의 4장으로 이야기하면 배고픈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정말 이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힘든 상황, 거기에다가 외부적인 핍박과 고통 속에서 늘 긴장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척박하고 또 버거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딱 디모데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고 힘이 났는지 모든 이 무거운 짐이 다 벗어든 듯한 그런 기쁨 가운데서 바울이 회복을 합니다. 그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8절을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살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우리를 향해서 오해 없이 복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결코 믿음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 소식 들으니까 이제서야 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번뇌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을 디모데가 가져다 주니까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219페이지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예. 지금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담대해졌어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예요.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닥친 자기가 경험한 모든 환난과 고통과 궁핍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말씀에 붙잡혀 담대함으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단한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초반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메타포 이미지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지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 중에 세 가지 메타포가 뭐였냐면 하나는 청직이었고 하나는 어머니였고 또 하나는 아버지였어요.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들을 자식처럼 여겨서 먹이고 가르치고 그들이 잘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은 불가피했다. 내가 정말 정말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그렇게 노력했었다. 그런다 그걸 사단이 막았다. 그래서 내가 나 대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바울 간에 얼마나 신앙과 믿음으로 서로 끈끈하게 묶여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으로 묶여 있었어요.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이나 할 법한 내용들이에요.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정말 부모가 멀리 나간 자식을 걱정하듯, 이제 그러잖아요. 군대 보내놓은 자식 그 가자마자 이제 이 사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 사복을 잘 포장해서 부모에게 보내잖아요. 그걸 받아보는 부모들이 이제 다 오열을 하는데, 그 틈에 그 조교들이 막 부르뜨고 지켜보는 그 틈에 옷을 막 포장하면서 그 틈에 자기의 수첩, 병영 수첩에 이 조그마한 수첩에 종이를 찢어가지고 거기다 막 쓰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막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것을 조교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눈 감아줘요. 근데 찢어가지고 막 씁니다. 저도 썼어요. 네, 어머니 별일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할게요. 그리고 딱 해서 딱 보내죠. 그것을 딱 받아보면 부모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이제 좀 살겠다. 한 달 동안 소식, 두 달 동안 소식 없다가 이것으로 이렇게라도 받아보니까 살겠다.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심정으로 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소명의식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듯 성도를 대하는 것. 이것은 나이로, 연륜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바울은 먼저 청지기였었죠. 이미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온 자기의 희생을 더하면서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고 또 그 진리로 양육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이 본문은 바울과 성도 간에 서로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끈끈한 사랑의 관계인지 감동으로 장식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고,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결코 그것을 왜곡하거나 버리지 않고 고난을 이겨가며 사랑으로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의 성숙과 진리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목회자가 선포를 해도 목사와의 관계가 나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서로 간에 이 사랑으로 묶이고 진리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보면 어떤 목회자는 진리만 외쳐요. 진리만 외치고 사랑은 외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사랑만 합시다 외쳐요. 진리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관계냐면 진리는 좀 딱딱하죠. 매를 들고 있는 선생님처럼 느껴져요. 진리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강인함은 사랑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부드러움은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세상을 이겨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강인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로 강해지고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와 자기와 혼연의 일체.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들을 읽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늘 부족한 건 설교자죠. 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과 버금가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298페이지입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가 믿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면 바울도 힘들어했고 그들이 정말 실족하면 뭐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어찌할 바 몰라 했던 이 목회자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본다면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진리로 단단해지고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무겁고 혹은 강하고 때로는 정말 채찍과 같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 안에 사랑을 담아 전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뿌리내리는 그런 교회. 꼭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 옆에 앉아계시는 서로 간에 여러분 이런 교회예요. 집사님, 집사님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니까 이제 내가 좀 살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우리 교회 누가 우리 교회가 어떤 집사님이 나를 향해 근심하고 걱정해주는 그분이 살겠지라고 하는 서로 상호 간에 이 진리와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시간을 많이 요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끈끈이 묶여서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헬리팩스의 한인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서로 형제되고 자매되고 부모되고 자녀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들려준 이 메시지처럼 그렇게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교우들의 주 안에 굳게 서는 모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선포된 말씀을 진리로 기억해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그렇게 든든한 강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주에 있을 귀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